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를 녹음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로 수표를 보내주시거나 또 매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가 예배에 다시 나오시는 날 드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홈페이지에 지금 도네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페이팔이나 또는 크레딧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이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간 성경 읽기 매주 교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는 주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힘든 시간들인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 더욱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찬송가 304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기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식일을 맞아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질병과 고통으로 또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저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순절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 흩어진 예배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같은 길,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동사적입니다. 동사적이라는 말은 사랑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하나의 표현으로 남아있지 않고 실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이것은 꼭 커다란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자신이 가진 것을 주고자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나눔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품꾼을 찾아다니고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주인. 일찍 들어온 사람이든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하루의 품삯을 채워주기 원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들여보내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생각과 표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동사적 사랑, 희생적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두 가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전체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도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는 차별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많은 재물로 인하여 돌아간 청년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상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신들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가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확신으로 바뀐 생각은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루속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좌우 또는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로 이 시점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생각들이 급격하게 굳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생각, 누가 더 큰 자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욕심에 가득 차 예수님 옆에서 걷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걷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남자가 누군가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여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녀가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모가 자신의 조카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종 형제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잔을 마시겠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했고 그 누군가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들은 10명의 제자는 그 두 형제에게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이 한 행동이 공정하지 않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안드레와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앞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먼저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했고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어쩌면 경쟁을 했을 수도 있고 서로를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온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서로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백성에게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인 삶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의 그것과 똑같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요,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막아서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유대민족을 탄압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과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크고자 한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모습이죠. 누가 종이 되려 하며 누가 섬기는 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본적인 마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 모습, 인정받는 모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인정받는 나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늘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죄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욕구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정 높아지기 원한다면 낮아져야 되며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때론 쉴 시간도 없어 큰 풍랑 속에서도 피곤해지죠.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언제나 약한 자를 돌보셨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한 방향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대신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은 사라진 채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인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희생의 사랑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한 삶,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닌 종이 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고 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성도가 성도됨이, 제자가 제자됨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믿고 있어. 성경도 많이 읽었어. 기도도 많이 했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이 정도면 나는 복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 또는 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신 그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나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엎드려 전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불렀을 때 그 따라감이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따라갔을까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을 때 이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 부름의 기쁨과 감격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했기에, 그 은혜가 기뻤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삭개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갚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뒤에 무엇인가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낮아지심과 희생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를 얻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셨고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 우리가 주님과 한 길 가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자기 희생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담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짐과 숨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담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해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돌봐주시고 강건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그 낮아짐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